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박해자에서 사명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바울 선교사님 중에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엄청난 박해자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사명자가 되셔서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교회에 십일조를 드린 것을 알면은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십일조를 반납해달라고 하셔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단어는 변화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 중에 바울에 필적할 만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박해자에서 박해를 받는 자로 사명자로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사울에게 가라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듣고도 주저했을 만큼 아나니아는 사울의 회심을 의심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메섹의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은 박해자였던 사울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이 교회 공동체의 도움과 지지 없이 그런 엄청난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와 상관없이 유능한 일꾼 하나로만 충분하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의 탁월한 복음 증거 능력과 가르치는 은사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자신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당신의 자녀로서 존재하기를 더 원하셨습니다. 사울 역시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눈이 열렸듯이 공동체의 사랑을 받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했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탁월하게 성공적으로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했다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라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더 뭉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종류의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며칠 동안 머무르면서 그들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연결되어 갔을 것입니다. 이 다메섹의 제자 공동체와 교제하고 그들의 극진한 환대 속에서 무너졌던 건강을 되찾고 사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사울은 원래 다메섹의 회당으로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쟁이들을 색출하여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는 것이 회심하기 전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 회당에 가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주장하는 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차단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 박멸하려고 했던 그 가르침을 도리어 사울 자신이 전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즉시로 지체하지 않고 전도자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은 흑암과 침묵 속에서 보낸 사흘 동안의 묵상과 다메섹 제자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사울은 이미 담대히 복음을 전할 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상당히 정리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도상과 집가라고 불리는 데 있었던 유대인의 집은 그의 신학을 정립해 주는 강의실이었고 그가 새롭게 태어난 분만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회당에 가서 사울은 구약에서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 그 왕이 왔는데 우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신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회당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이 예수기여 이단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니 자신들의 눈과 귀를 지금 의심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에서 피고를 심문해야 하는 검사가 도리어 피고 편에 서서 그를 변호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불과 사흘 만에 자신이 결박하려고 하던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일어난 사울의 변화입니다. 이런 입장의 변화, 신분의 변화, 태도의 변화가 가져올 파장을 사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어떠한 취급을 받아야 할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나라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세상은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부활하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으며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제거되고 성전이 새롭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인들인 자기들은 부활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고 이방인 로마도 그대로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고 성전은 정화되지 않았는데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니 이것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의인이라는 선포이고 이런 예수님을 죽인 유대교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을 그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었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 여러분 사울이 이제 스데반과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데반이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사울이 이제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려는 계교가 어떻게 알려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정보 덕분에 사울은 미리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다는 것은 사울을 제거하려는 그들의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별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신경을 안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누굽니까? 유대교의 미래였습니다. 그런 그가 유대교를 떠나 그 유대교가 정죄하여 죽인 예수를 믿게 되었다니 제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피할 길도 내시면서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을 때에 복음도 함께 흩어졌듯이 다메섹에서 사울에게 임한 살해 음모는 자연스럽게 사울을 다른 사역지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울은 그 길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사울은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던 그가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였던 광신적인 유대교 열광주의자 사울을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두려워한 것입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복음 사명을 위한 사울의 행보에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있었다면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첫 그리스도인이들 가운데에 단연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바나바를 회심한 성도의 모델로 제시하였고 반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본받지 말아야 될 모델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스데반과 사울처럼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자기 밭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던 따뜻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사도들은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지어줄 정도였습니다.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답게 바나바는 사울과 사도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여기 데리고 갔다는 이 표현은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는 좀 약하게 보이는데 이 말이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사울의 손을 강제로 붙잡고 사도들에게 끌고 갔다는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중재가 없었다면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의 교제도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훗날 바나바는 사울이 거의 잊혀진 존재로 고향 다소에서 10여 년을 보내고 있었을 때에 그를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추빙하여 같이 동역하게 됩니다. 1년 동안의 성공적인 사역 후에 성령께서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하도록 안디옥 교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의 첫 선교 사역과 함께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장됩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유대인들의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평안 속에서 견고해지고 그 수가 더 많아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세상보다 주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고 세상과 세상의 위협과 박해를 이길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박해자 사울을 사명자로 변화시킨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